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고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27절 한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함께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또 그 뜻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생명의 공동체 아홉 번째 시간으로요, 올바른 자기 사랑으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 사랑이 어떤 면에서 필요한가? 우리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참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말은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려고 애쓸 때, 서로 완전히 사랑하게 된 상태가 아니라 사랑하려고 애쓸 때, 그때 우리는 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참 공동체를 이루는데 자기 사랑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에 따라서 보느냐에 의하여 다르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기 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딱 듣자마자 그냥 일반적인 말로 그냥 듣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 자기 애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지 하고 단정을 지어버리고 그건 나쁜 사랑이야. 근데 어떻게 그게 참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애적인 사랑, 이것은 강하면, 이것이 만약에 강하다면 그건 인격장애에 속해요. 나쁜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씀한 이 자기사랑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인 사랑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그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이제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어느 때에 내가 내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죠. 하지만 예를 든다면 중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이제 병을 진단받고 나면은 의사 처방에 따라서 이제 긴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낫기 위해서, 이제 그 치료 기간 동안에 낫기 위해서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자기를 돌보는 일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나처럼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주연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겠지만 그 고마운 도움의 손길조차도 조연에 속합니다. 그때 내가 내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돌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정혜리 권사님이라고 아시죠? 유명한 영화 배우였죠. 여러 해 전에 암에 걸렸습니다. 난소암에 걸렸는데요.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자꾸 빠져서 안 되겠다, 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머리를, 그 긴 예쁜 머리를 다 이제 밀어버렸대요. 밀면서 생각하는 게, 참 슬프다. 이런 게 아니고, 야, 내가 이 긴 머리카락 하나 다른 사람 보여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위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은 이렇게 없었구나. 그러면서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나는 나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는 그 결단이 참 소중한 결단이라고 믿어요. 세상에 바쁜 일이 있고 또 꼭 해야 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일도 있고 여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살다가 이윽고 자신에게로 돌아온 때를 맞은 것이죠. 그 치료 과정 동안 온갖 생각을 다 했다고 해요.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았나?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지금 투병하고 있는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예전에는 생각조차도 안 했던 이런 생각을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파도가 출렁이듯이 머릿속에서 그냥 넘실넘실거리는 거죠. 그런 복잡하고 그런 어려운 마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 시간 됐다. 약 먹어야지. 아, 시간 됐다. 식사해야지. 아, 운동해야지. 아, 검진 받는 날이지. 치료받아야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기를 계속해서 돌보아야 하죠. 이런 치열한 자기 돌봄 끝에 듣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완치 판정의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 정혜리 권사는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취감을 누렸다고 해요. 자기가 뭐 큰 작품들을 주연해서 성공시킨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에 비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성취감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돌본 값진 결과를 내가 얻었다. 굉장히 보람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며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삶이 어느새 내가 병을 앓기 전보다 단단해졌네. 견고해졌네. 난 옛날에 이런 일 당했을 때 흔들흔들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수 있겠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내 삶 한 단계 나 도약했다. 한 단계 올라섰다.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봐서 알지만 한 단계 올라가는 거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탁구를 배워도 그 한 단계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를 써야 합니까? 이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보람 그리고 기쁨, 성취감 이런 것이 자기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의 수준에서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견고해지고 이렇게 깊어지면 그 자기가 변화된 그것에 걸맞는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새로운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자기와 같은 처지에서 투병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뭘 해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날 자신에게로 병 때문에 돌아와서 자기를 잘 돌보고 그 일정 긴 기간이지만 다 잘 지낸 다음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 과정을 잘 거치고 보니까 다른 사람도 잘 돌볼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조건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정혜리 본사는 자기 정기적으로 자기가 이제 겪었던 그 암을 투병하는 그 환우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봉사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우들을 돌보는 일,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훌륭하고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제가 질병을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잘못이든 타인의 잘못이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열악하고 처절한 그런 상황, 남에게는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있는 그런 상황들, 뭐 가난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속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힘들고 그리고 뭔가 짜내야 겨우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나만 정말 이렇게 유별나고 나만 이렇게 이상하고 그런 거 아닌가? 하지만 그때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네가 네 자신에게로 돌아가야 할 때다. 네 자신을 바라보고 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다.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도움을 주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었던 38년 된 그 중증 환자 기억하시죠?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에 있었던 이유는 그 어느 때가 되면은 뭐 회오리 바람이 불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뭐 입김을 불어 넣으셨든지 어쨌든 간에 이 물이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는 때가 있대요. 그때 그 병자가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면 그러면은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래서 지금 이 병자는 지금 거기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옆에. 그런데 물이 움직이면은 자기보다 훨씬 더 빠른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첨벙첨벙 들어가면은 자기는 번번이 밀려서 그 오랜 세월을 그냥 한 번도 발도 못 딴 거 보고 그렇게 누워서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일침 있는 질문을 하세요.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 낫고 싶으냐? 아니 38년 동안에 중증 환자로 그렇게 앓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낫고 싶냐라는 말이 질문이 가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야? 알고 하는 얘기야? 아니면은 정말 너무 기분 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 내 속에 진정으로 치유되고 싶은 진심의 열망을 담은 내 자신을 네 자신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해도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냥 옆에 누워서 나는 안 되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고 있느냐?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아마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그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2세기 때 아주 유명한 사랑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이 세인트 버나드라는 영성가요 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에요. 오늘날까지도 인용이 되고 있죠. 세인트 버나드가 네 단계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수준이 낮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조금 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최소한 알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기적인 수준입니다. 근데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제 드디어 이제 신앙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겁니다.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봉사하고 물불 안 가리고 행사나 예배나 뭐 성경 공부나 참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제 또 보시면 아시겠죠?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시죠?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한다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철부지 같은 사랑.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그죠? 세속적인 유익을 내가 채우겠다라는 그 정말 이 욕망을 지금 또 앞세우고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본질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돼요. 정말 참되고 아름답고 선하신 분이로구나. 정말 이분을 믿지 않으면 어떠한 신이 이분을 필적할 수 있을까 하면서 헌신하게 되는 거죠. 저도 한 30년 전쯤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것이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 나는 누구?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누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한다는 건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하신 것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비전이죠. 비전. 올해의 표어는 아바디의 사람들이고요. 그냥 우리 길게 가는 그 비전 있잖아요. 비전.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것은 뭐냐면 하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나를 알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알아가는 교회. 저는 세인트 버나디의 이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동일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걸 아시겠죠? 완전히 다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 이제 율법 교사가 이제 말한 거죠.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맞다라고 강조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할게요. 예수님이 이러세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웃도 사랑할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또 사랑을 또 행동도 하고 많이 베풀기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종종 사랑의 행위를 베푼 다음에 아 이게 뭐 도움이 될까? 아 이게 뭐 좀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 아 이거 좀 너무 허탈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생각 들 때 많지 않으십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한참 동안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의아심이 끝이 없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지만 그 선한 행위를 나조차도 잘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모순이 생기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자기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70년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주제가 대다수의 보수적이라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 나쁜 건 아닌데 대다수의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고 말하자면 보수적이면서 교조주의적인, 그런 도그마틱한 그런 신앙을 가진 학자들과 목회자들에 의해서 배탈을 많이 당하고 많이 묻혀버렸습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염증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사랑이라는 말이 어디서 들려지기만 하면 그냥 그 좋은 실력으로 책을 써대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란 과연 성경적인가? 하고 물음표 딱 붙여가지고 아니라는 거죠. 너무 제가 그것을 보면서 답답했어요. 이 훌륭한 분들이 왜 이럴까? 이분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이런 맥락 속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당연히 추한 사랑일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버나디의 1단계의 사랑이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 이 시대의 타락은 이런 자기 사랑이 있다. 맞습니다.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자기 사랑의 결과는 파멸이고 반드시 파국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저급한 수준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차원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성경은 훨씬 깊은 차원에서 자기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펼치면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의 예수님 말씀에서 그러했듯이 또 오늘 누가복음을 보셨지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동일한 표현은 없지만 이것이 녹아들어진 말씀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것이 진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키다, 키가 된다. 사도들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말씀보다도 더 상위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계명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면 우리가 그냥 줄여서 그냥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한번 해보죠. 모세오경에 담겨진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하나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율법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율법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병행적으로 가기가 쉬워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들의 깨우침은 무엇이었냐면 이 구약 성경을 통달한 이 분들이 자,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안에 모든 계명들이 녹아들어져 있다. 이 통찰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말씀에 잘 요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웃은 동족을 이야기해요. 유대인 동족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여기서의 이웃은 누구죠? 이제 땅끝까지 퍼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의 대상이 지금 확대된 겁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속에서 내 몸과 같이라는 말에 초점을 한번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하는 서신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덤덤히 읽으면 그렇군요 라고 하지만 와, 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모든 계명이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요?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정도 수준밖에는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진정으로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셔야 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가 막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막대합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었지만 성숙할수록 그 자기가 존중해야 할 대상의 한계를 넓혀갑니다. 그래서 죄인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세리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에베소서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5장 28절과 33절에는 이 말씀이 지금 중첩이 돼서 중복되어서 포개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자, 그러면 아내가 해주실 일은 뭘까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도록 좀 도와주시는 거. 너무 지나친 욕심일까요? 오늘은 굉장히 농담이 안 통하네요. 이것도 진지하게 들으셨나 봅니다. 뭐 일편 맞습니다. 네, 그런 훌륭한 아내를 만난 남편은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나 보십시오. 야고보 2장 8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이래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잠언 19장 18절에 보면 18절이 아니라 그냥 8절을 보시면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한답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번 아시겠죠? 지혜를 얻어야 자기를 사랑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지혜를 얻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누구로부터 얻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가 찬양했던 데서 제가 더욱이 더 이렇게 와닿았던 부분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들려주었잖아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주어지는 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의 원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 오늘 이곳에서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라는 것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재발견은 이 도돌이표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할 음성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래서 큰 체험도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최고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수천 번 들어야 하고 수만 번 들어야 하고 오래 사시는 분들은 수십만 번을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수만 번, 수십만 번씩 들을 때 내 영혼은 그냥 한치 정도씩 깨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딱딱한 존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수천 번 들었다고요? 수만 번 들었다고요? 아직도 더 들어야 할 축복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요. 마음 놓고 돌아오게 돼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살았는데 그런 삶의 방식을 딱 끊어버리고 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거 여간 용기가 필요한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음성을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다면 그러면 어느 날 용기가 나요. 내게로 돌아올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나는 어떠한 나여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긍정적인 눈으로 또 건전한 건설적인 눈으로 또 때로는 비판적인 눈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눈이 열립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객관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연결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눈은 어디서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물론 다른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가장 집중된 아주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복음 자리입니다. 여기서 나의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살피고 또한 나의 습관도 돌아보고 나의 말투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걸어갈 때 나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말씀의 빛 속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처럼 특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여기서 이해하고 또 보살펴가기 시작할 때 말씀의 비추이면은 내 자신을 조절할 수도 있게 되고 통제할 수도 있게 되고 용기를 낼 수도 있게 되고 정말 내가 정말 새로운 나로서 모습을 조금씩 드러낼 수 있게 돼요. 이런 자기 이해와 보살핌이 가져다주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아, 저 사람은 높은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제2의 성품입니다. 높은 자기인식.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것을 잘 해나가고 있을 때 고난을 당해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심히 뭐 결핍되고 부족함을 느껴도 주님께서 주시는 자기의 삶을 이 토대 위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를 인식하고 그리고 자기를 보살피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고 무엇으로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 자기를 돌보고 사랑하는 저기까지는 나의 내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의 내면. 나의 내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한데요. 왜 더 중요하냐면 이 내면에 이런 통로가 열리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힘, 사랑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액면 그대로 받는 거죠. 이것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부터 나의 사랑은 이웃을 향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랑의 원천이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죠.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정말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은 찢기신 살이었고 흘리시는 피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정말 지극히 크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잔인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현장, 십자가에서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가질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는 정말 은혜가 정말 충만한 그런 성찬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